개인적으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이분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분이지만, 조금 더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 참 귀한, 인물이었구나. 이제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실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제 여기까지 읽고요. 배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에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현재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증거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데요. 그 아데미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어떤 이 실제로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 어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꽤나 적지 않았는데,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 수입도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어떤 그런 위엄도 떨어지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그런 분통을 터뜨리니, 주변의 사람들도 호응을 하면서, 이제 폭동을 소위 말해서 일으킵니다. 여기서 이제, 29절에 읽었던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연극장은 그때 당시 거의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연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가 간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엄청난 이제 소요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바울을 차마 못 잡고 눈에 보이게 없었던지 못 잡고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붙들린 인물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리스타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다음에 한번 좀 보겠지만 가이오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이제 많아서 이건 너무 좀 이제 이렇게 넓기 때문에 오늘은 아리스타고를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붙들린 인물이 누구냐?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알수 있는 것이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보면 20장 4절을 보시면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야 될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또 나오는데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어떤 권역 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아마도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을 때 아마 찾아낸 인물이 아리스타고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아리스타고는 이제 요때 등장하지만 실상으로는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을 가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로마까지 가고, 로마 감옥까지. 사도 바울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그 사도 바울의 후반부의 생활 전체에 동역했던 인물이 바리스다고.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잠시 보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패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렇다는 거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당세복 사역하는 것은 이거에 비교해 볼때뭐 거의 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안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뭐 저기 비행기 타지, 버스 타지, 뭐 제자들이 돌봐주지, 그리고 이제 숙소도 비교적 충분히,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다 싸들고 가고. 이게 지금이 우리 선교 여행하고는 비교 안 되는 여행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있는데요. 이 많은 어려움 중에 같이 끊임없이 동역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리스라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9장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19장 29절에 뭐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냐면 아까 표현하기를 29절에 보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요것에 이제 헬라어 원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쉰 엑데모스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요거를 이제 헬라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함께 여행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 함께 전도 여행하는 사람. 요게, 그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직접 나서서 선교 여행을 한, 그리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선교 여행을 했던 인물이 아리스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소요가 그치고 나서요,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걸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동선에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는 1차적인 목표는, 지난번에 너무 많은 흉년이 들어서,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헌금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헌금을 들고 이제 가는 그 걸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 많은 부분들을 이제 거쳐가게 됩니다.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 사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요. 특별히 20장 22절부터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가는 중에 예루살렘 가는 중에 이미 주의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환상이나 예언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울에게 이미 알게 하셨고, 그 바울이 또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렇게 아시아 가고 다시 예루살렘 가는 중에 에베소의 어떤 장로들을 불러내고 밀레도에 불러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장로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하고 껴안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때 누가 했었냐? 아리스다고 했어요. 아리스다고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며 걸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바울하고 같이 걸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장로들한테 메시지를 한 10을 했다고 하면 동역하면서 더 많이 메시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게 아리스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22장,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로잡혔다가 이제 백성에게 조금 메시지를 변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풀어내는 중에 22장 20절부터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찢긴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쭉 메시지를 하고 있는 중에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분위기를 알겠습니까? 예, 죽게 된다.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요. 티끌을 날린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옷 벗어가지고 막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지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예, 죽게 된다는 거죠. 요런 바울 옆에 누가 있냐? 아리스다고가 있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나 나옵니다. 그 40명이 버티고 있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몰래 이제 그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도 누가 동행하냐?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항소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이제 가게 됩니다. 왜 가냐면 사실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 걸음은 사실 죽음의 그런 걸음이거든요. 알고 계속 갑니다. 중간에 누구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갖고 이런 얘기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아리스도가는 끝까지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가는 걸음 중에 27장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광풍, 미친 태풍이라고 할수 있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이 나옵니다. 27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야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리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그래서 이 광풍 만나가지고, 배에서 며칠을, 그 광풍 속에서 헤매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섬에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 누구냐? 아리스다고는 거죠. 참, 우리가 볼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바울의 어떤 가치가 지금 우리처럼 여겨지고 있었을까? 제가 볼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려함이 있었을까? 사실 화려함은 어떻게 보면 열두 사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였을 때 예수님의 어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 이상의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려함은 이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끊임없이 일평생 논쟁했던 게 뭐냐면 네가 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 그 사도성에 대한 논쟁을 계속 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한 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생길을 자처하는 그런 인생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역사에 일어난 이방인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화려함보다는 계속 어려움이 많았고요. 성경을 조금 보니까 이 바울이 이 혀가 좀 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로는 굉장히 수준이 뛰어났는데 이 말이 좀 둔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편지 가운데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데 말 들어보면 뭔가 어눌한 거죠. 나와지는 메시지는 가만히 들어보면 대단한 그 메시지를 쏟아내곤 있지만 뭔가 이제 말이 이렇게 현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생길만 계속 다니고 뭐 유대인들한테는 공식적으로 계속 비난만 받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한자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아리스다부가 지금 목숨을 거는 거죠.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뭔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이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지금 주의 일을 한다.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아리스다고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처럼 누가 보더라도 물론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하고 바울하고 비교해봐도 사실 뭐 비교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래도 지금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는 베드로보다 바울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그 서신서와 바울이 남긴 그 신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정의했고 정언했던 인물이 우리에게는 적어도 바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려함이었고 고생길만 열려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들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게 감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박을 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뻗치는 겁니다. 골로새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을 한 구절 보시면 골로새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성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우리가 골로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쓰는 편지인데 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여러 번 투옥됐지만 특별히 한 2년 동안 갇혀있던 그 감옥에 아리스다고가 같이 갇혀있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 갇혀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뭐늘 강조하지만 절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1장 24절 보겠습니다. 빌레몬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빌레몬 1장 24절이 AD 62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62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구절 더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자, 두 구절을 보시면 빌레몬 1장 24절에 언급된 아리스다고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약 AD 67년경의 일입니다. AD 62년경에는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하고 AD 67년경에는 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5년 사이에 아리스다고는 순교합니다. 순교. 그래서 어떻게 순교했냐면 바울하고 동일하게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 속에 바울보다 먼저 매를 맞다가 결국 옥중에서 순교하는 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는 거의 뭐 그의 친아버지 정도로 이렇게 섬겼다고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낫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그냥 왜 그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영적인 아버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이 차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닥 많이 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사실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운 예, 핍박이 절정에 이르렀고 고생길이라고 얘기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길 그러면서 감옥에 같이 갇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당한 핍박, 로마에서 당한 핍박 그러면서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인물이 누구냐 이게 아리스다고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인물인데요. 근데 보면 가장 어려울 때 그게 있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도 일어나지만 역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핍박 올때그 자리를 지켰던 인물이 이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 평신도인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빌레몬 1장 24절에 바울은 아리스타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자기의 동역자인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가장 어려울 때에 전부에서 도망칠 수 있고 곁에 없을 수 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오히려 이제 바울보다 먼저 순교 앞서서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순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이 아리스타고는 끝까지 알아본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습니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을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어떤 핍박이 일어날 때도,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날 때도 대신 잡혀가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쉼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 옥중에서 순교하는 인물이 아리스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바울에게 참으로 귀중한 공력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인물이 아리스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그분의 의리가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그분의 성김이 대단하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순교는 아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순교는 하나님, 뭐,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가능한 것이고, 순교, 중요한 거는 순교라고 하는 어떤 그 사건보다 순교를 할수 있을 만한 그 은혜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순교를 자신할 수 있냐? 예, 그거는 자기의 신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암만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말 같고요. 순교를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순교를 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바울의 최측근이 되어서 끝까지 보살피다가, 바울보다 먼저 순교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아리스타고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부러운 거죠. 이게. 아,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이 부럽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떤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아리스타고는 바울을 통해서 충분히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을 계속, 예, 복음에 대한 도전, 복음에 대한 깊이, 저분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저분처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구나. 저분처럼 복음을 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 가슴 뛰게끔 아리스타고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바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딴게 아닙니다. 정말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사역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은 기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무에타이 태국이 무에타이가 유명하잖아요. 태국에 무에타이 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에타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 무에타이를 하면 그래도 조금 좀 돈이 되나 봐요. 시합에 나가서 어느 정도 예, 하면. 그래서 무에타이를 뭐 8살 때부터 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뭐 어떤 촬영팀이 가서 무에타이 그 체육관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요. 그 더운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면서 무에타이를 하는지. 그래서 무에타이 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힘든 게 어딨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마신 물보다 흘리는 땀이 많아야지 예,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그들 사이에 그 무에타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통하는 말이라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 마신 물보다 땀이 많아야 된다. 사실 뭐 객관적으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신 물보다 땀이 많으면 사람 죽지.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럼 늘 두들겨 패고 맞는 건데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보다 시합에서 1등, 2등 이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매 순간의 어떤 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 바울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었겠구나. 참 의리 있는 사람이네. 아주 멋있는 사람이네. 나도 저렇게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한 단계 좀더 나가서, 어찌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린 이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의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바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다 배웠겠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최고였던 부분들은, 일평생 그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 사실 그게 거기까지 가게 한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고 이 땅에 지금까지 왔을 때에 처음부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참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리고 조금 이렇게 평온하게 살았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완전히 뭐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신다라고 응원해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저는 응원도 별로 필요 없고, 뭐, 많은 사람이 옆에 있고,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만 걸어오다 보니까 벌써 한 20몇 년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의 후반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후반전은 더큰 많은 일들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길을 우리 신념으로 걸을 수 있냐? 아니,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경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연결됐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버텨낼 수 있는 거냐? 제가 볼때 그렇진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주신 힘이 아니면, 주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아니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뚫고 넘어가기 힘든다는 거죠. 전혀 모르다가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전혀 그런 생각 없다가 역사가 계속 일어나다 갑자기 순교 딱 당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가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계속 힘이 되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매 순간 누렸을 때 이게 가능하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들이 점점 커지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 3차부터는 본격적인 핍박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2차 선교 이후부터 핍박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울에게 참으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서로에게 또 힘이 되지 않았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아리스토하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가슴 속이 길을 걷다가 바울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머릿속에 항상 있었던 인물 첫 번째는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예. 스데반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확신합니다.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옷을 맡았던 자로, 또 찬성표로 던졌던 자로, 그 순교 현장에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평생 머릿속에 스데반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과 동역하는 중에 바울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을 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뭐 나이가 조금씩 들수 없으니까 기억력이 쇠퇴해서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리스타고가 자기와 끝까지 동행하다가 자기보다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 머릿속에 어떻게 남아 있었을까요? 아리스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힘이 됐겠구나. 아리스타고 같은 이런 동역자가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귀중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정말 귀중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좀 분명한 기준을 모델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리스타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제가 이게 몸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좀 와서 어쨌든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꾸준히 뭔가 운동을 해본 적이 아주 초창기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밑에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라고 계셨던 그분하고 그때 제가 그 단체에 있을 때 노예 목사님들하고 운동했던 그때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운동했던 때가 벌써 제 기억으로는 7, 8년,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교적으로 강세복 생각하고는 거의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얼마 전에 계단을 한번 몇분 올라갔는데, 몇 층을 올라갔는데, 저희 집이 6층이지 않습니까? 6층 올라오고 나서 헉헉거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운동 안 하면 강세복 감당하기 전에 이게 건강 때문에 힘들겠다. 이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우리 손성구 선교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일주일이지만 두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좀이 힘이 되고요. 이게 좋더라고요. 마음에 이제 좀그이 어떻게든 좀 이렇게 같이 좀어이 세계복음만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운동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마음을 조금 담으니까 좀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조금씩 조금 며칠 하지 않았지만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운동을 같이 해도 나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나하고 같이 운동해주는 사람 이것만 해도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데 내가 혼자 하려고 하는데 힘든데 같이 운동을 해주니까 이분들이 연배가 60대 중반입니다. 60대 중반 저보다 15살 평균 많아요. 이분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오늘도 운동하다 왔고 제가 퍼졌어요. 이분들은 계속 운동을 하던 분이라 제가 너무 회개하고 너무 반성이 되고 내가 60대 중반에 저렇게 뛸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운동만 같이 해줘도 막 힘이 나고 막 그냥 좋고 밥 사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하물며 정말 작은 거지 않습니까? 길을 같이 걸어가셔도 이게 막 힘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한테 같이 뛰는 이 플레이메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뛰어주는 게 예를 들면 이봉주가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이봉주의 러닝메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뛰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도록. 이런 사람만 붙어 있어도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러닝메이트가 같이 뛰어줘요. 그렇구나.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닥 뭐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작은 일도 같이 해줘도 이렇게 힘이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정확한 모델을 삼지 않으면 이게 그냥 희미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이게 조금만 같이 가다 보면, 이제 운동 얘기 나온 김에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운동을 막상 하다 보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운동보다는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재미가 없어. 이게 무조건 이긴다. 이게, 그 사람은 이기려고 하냐? 아니, 뭐 동네끼리, 동네에서 게임해가지고 이긴들, 그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남자들은 성격 다 나옵니다. 오늘 그렇다. 이러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평상시엔 괜찮은 사람이지만 막상 돈 벌려가지고 운동하면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가 온순한지 아니면 뭐 그릇이 큰지 아니면 뭐 목사라도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 이렇구나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만 이 길을 걷는다고 얘기했을 때 조금만 어려움 온다 해도 이렇게 이 손들 사람 뒤로 나자빠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부 이 정도 수준인데 정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신념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리스토고는 신념을 넘어선 거죠. 정말 올바른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 안에 사는 것, 교제하는 그런 비밀을 누렸었고 바울이 지금 내가 지금 저 잡혀서 죽을 수 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리스타고는 별 생각 없이 갔을까요? 제가 볼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순교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 귀한 인물 아닌가. 이름 없는 평신도고 사실 별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나 디도서처럼 따로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할 때 동역을 했고, 동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팀원을 잃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대원을 잃은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앞서서 자기와 동역하면서 자기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앞서서 순교한 거 아닙니까? 바울 마음속에 제가 볼때 가장 깊이 있게 새겨졌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리스타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기준, 모델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세복을 신념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이 당세복 사역 보니까, 목사님 메시지도 나쁘지 않고 맞는 것 같고, 저한 교회가 저렇게 역사 일어나는 거 보니까, 다른 데보다 이길 걷는 게 맞는 것 같대. 이러면서 길을 이제 같이 동역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주목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다시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아리스토거에게 하는 주셨던 그 은혜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매 순간 이 길을 확인하고 매 순간 주님 주신 힘으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지 이게 충분히 우리도 아리스토거처럼 그 자리에 설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거처럼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목표로 잡으면 우리는 불가능한데 아리스토거처럼 매 순간 그 자리까지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계속 머물러 있겠다. 이 길을 걷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리스토고처럼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바울 선교의 2차 선교, 3차 선교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 타임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놀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제 우리 스태프들의 어떤 헌신의 어떤 수준, 우리 교육자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자주 저한테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은가 보죠. 어떻게 통역을 잘하고 스태프들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냥 막 부럽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수준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이 선교사님들과 세계가 주목할 만한 우리 성도들, 교육자들, 중직자들, 스태프들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좀 영적으로 분발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당대 세계 복음의 모델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왔고 배경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왔고 또 센터의 역할, 아니면 이 플랫폼의 역할을 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예. 아리스타고가 바울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역사들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은 제가 볼때 너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욕심내십시오. 정확한 모델 삼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되는 대로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당대 세계복음 안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나는 누구처럼 헌신했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처럼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붙들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늘 알고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메인 멤버 중에는 좀 빠져있는 멤버지 않습니까? 근데 아리스타고를 다시 좀 연구하고, 하면서, 야, 보존이 되고,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다 아리스타고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들을 제가 간절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고, 한 명도 예의 없이 아리스타고처럼 마지막 때에 공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되 매 순간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신도시만 바울의 동역자라고 칭함을 받고,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늘 바울 옆에 있으면서 자기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다가 바울보다 앞서 순교했던 아리스타고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자기 온 이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며, 또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이생을 공유하며 세계복음의 앞장서는 그런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에 도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